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14장을 전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시험과 풍요의 시험을 마치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단을 쌓고 다시 헤브론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가솔들과 함께 그 남방에 둔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1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틀을 잘 그리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애굽 땅처럼 좋은 요단 들과 소알 땅을 차지하고 떠나버린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렉 동방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그 전쟁의 기원은 이러합니다. 원래 이 일이 발생하기 14년 전에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이 대원정을 해서 서방 사해 일대를 전부 정벌을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신복하게 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방의 다섯 나라는 12년 동안은 열심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는데 제13년에 배반을 하고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동방의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다시 서정에 나선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동방의 원정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동방의 원정군은요, 오늘날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큰 나라 엘람과 후대의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대제국 시날. 1절에 보면 당시 그 시날 왕의 이름을 아무라벨이라고 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같지 않으세요? 함무라비하고 아무라멜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인데 학자들은 그래서 그 아무라벨이 함무라비다라고 이렇게 추찰을 합니다만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 중에 욥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엘라살 그리고 티그리스로부터 메디안 국경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던 후대의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나라 고임 이렇게 네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들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동방의 원정대는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중부의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동쪽에서 아래로 치면서 내려왔어요.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갈릴리 동쪽 바산 땅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을 쳤다 그래요. 그곳에는 르바 족속이라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르바 족속은 매우 잔인하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족속이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전부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원정대의 서슬 앞에서 그 거인족도 맥을 못 추고 정벌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얍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함에 머물던 수수족속이 동방원정대에게 무너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사외 기랴다임에 사는 거인족 엠족속이 무너졌어요. 사외라는 말은 평야니까 기랴다임 평야에 사는 거인족 엠족속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인족이 또 무너졌어요. 동방원정대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 동쪽을 훑으면서 내려와서 사해 동쪽까지 이르렀어요. 사해 동쪽의 호리족속이 나중에 에서가 거했던 땅 세일산간에서 그들의 먹이가 됐고요. 동방원정대는 그 길로 아래로 계속 치고 내려가서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요. 그들은 그 바란 광야 엘바란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바로 밑이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온 거죠. 맨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잖아요. 이 동쪽을 치고 내려온 거예요. 광야까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때리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점령을 했어요. 하사손 다말은 사해 서쪽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에 아브라함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왜 아브라함은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땅에서 뭘 치고 살았다 그랬어요? 장막. 동방의 그 원정대에게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은 먹잇감으로 별로 흥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게 결국은 이득이 된 거죠. 이렇게 동방의 원정대는 가나안 땅 동부를 모두 점령하고 사해 서쪽까지를 전부 점령한 후에 마지막으로 반역을 한 다섯 왕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 아드마, 소왈 이 다섯 왕들은 역청구덩이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워봤어요.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동방원정군 앞에서 그들의 투쟁은 당랑거철에 불과한 거예요. 수레 앞을 막아선 사마귀.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들은 오히려 그 역청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질 정도로 혼비백산했다고 해요. 제가 왜 이러한 동방원정군의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거인족들을 비롯한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돌라오멜의 동방원정군의 뒤를 자신의 집 가신들 300여 명을 데리고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더 현실감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그것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동방원정군을 향한 아브라함의 출격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들과 자기가 빌부터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의 아모리 족속, 마므레 사명제의 부족, 즉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족속으로부터 소수의 동맹군을 얻어서 황급히 쫓아간 거예요.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고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가는 막강한 동방 원정군이에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사사기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 그죠?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중다했다고 하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을 향해서 300명, 인원수도 비슷해요. 300명의 군사와 함께 출정을 했던 기드온이 생각나죠. 원래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밖에 안 됐었나요? 아니죠. 원래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누가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해산시키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신들 300여 명과 출격해서 동방의 원정대와 치르는 전쟁은 아브라함의 지략과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대적들과 치르시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세상에서 늘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싸움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와서 늘 고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면서요. 그 싸움이 맞아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나와서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정신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럼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 내내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영적 전쟁에서 자주 지는데 이런 의문이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있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동방 원정군과의 전쟁에서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긴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 사람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엘람이란 나라를 차지했나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아니면 그돌라오멜을 폐위시키고 그 왕좌를 아브라함이 차지했나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죠? 아니면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이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그때부터 바쳤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서방 정벌에 나섰던 동방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의 소행을 괘씸하게 여겨서 다시 회군을 하여 아브라함을 뒤쫓아왔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다섯 나라들을 혼내주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수십만 대군 앞에서 300명은 그건 보이지도 않는 숫자란 말이죠. 몇 명 안 되는 적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위신을 완전히 땅에 처박아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회군해서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혼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출격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지금 그 역사를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겪게 될 보편적 영적 전쟁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쭉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거기에서 읽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전쟁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오늘 잘 이해하고 가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치르는 모든 전쟁은 어떤 종류의 작고 크고 어떤 종류의 전쟁도 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죄함이라. 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다 뭐라 그랬어요? 죄의 세력의 위계, hierarchy라고 그러나요? 그 위계예요, 위계. 다 이게 죄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 등의 우리 대적들과의 영적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시죠? 그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전쟁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쟁 안 하세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냔 말이에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아야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가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대적으로 제시가 되었던 그 정사와 권세가 완전히 패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또 나오죠, 여기?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기서 벗어버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페크 듀오마이는 빼앗다, 약탈하다, 망쳐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대적인 정사와 권세를 약탈하여 망하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의 전쟁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정사와 권세와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도는 그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을 이 시간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 동안에 열심히 싸워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정사와 권세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주님과 사단과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이 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전쟁을 재현하며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영적 전쟁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승리로 결정지어진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가 그의 영적 전쟁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수조차도 영원한 승리를 향한 걸음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 결과는 이미 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로 가서 그 전쟁의 가시적 결말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정사와 권세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그들이 등장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의 대적 정사와 권세가 모두 멸해지게 되는데 그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정사와 권세의 대장을 가리켜 사망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은 사망으로 대표되는 어떤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뚫고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망은 죄의 삭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망, 즉 죄의 세력인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삼켜졌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가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말이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사망은 죄를 쏘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서 죄가 도말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이김이 사망을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사망을 이김으로 삼켜버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기심에 연합되어 우리도 이긴 자가 된 거죠. 수지 맞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이 삼켜진 거죠. 그런 삼킴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시가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무추타무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무죄한 짐승의 사망이 그들의 사망을 삼켜버리죠. 창세기 3장 21절. 그죠? 무죄한 짐승이 죽음으로 이들의 사망이 유예되는 거예요. 삼켜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예표되고 있는 거죠. 그 삼킴의 사건은 출애굽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출애굽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를 실물 자료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를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랬고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죠? 그것을 본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술객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이 술객들의 뱀들을 먹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세 오경은.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심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망이 사망을 먹어버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난 거고 마지막 날에 그게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저주가 되시고 심판이 되시고 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사망과 저주의 모습, 세상의 힘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구유에서 그의 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약해 빠진 모습으로 세상에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 사망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체가 사망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나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약해 빠진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사망이 되어 사망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을 삼켜버림으로 교회가 죄의 권세에서 노여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사는 모든 인격적 존재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나약한 자, 내가 사망과 방불한 그런 티끌 같은 존재가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왕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티끌이에요. 나는 사망이에요. 나는 무예요. 나는 아벨이에요. 나는 nothing이에요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그래서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전쟁과 아브라함의 전쟁을 한번 비교해보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출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300가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한 모습,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뒤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쟁이 그러한 전쟁처럼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러 왔으면 정말 강력한 힘을 소유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왔어야 되는데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왔단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미리 시편 8편 2절 보세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300가신들은 그들이 치른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승리한 것임을 보여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2편은 하나님의 전쟁은 전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방불한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게 된다. 그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 거예요. 자, 바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전혀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에 올린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의 능력을 발휘하여 나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지로는 죄예요, 죄. 하나님 나라는 나라는 자가 숨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향기처럼 흘러나오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전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사는 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출격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마찬가지죠. 인간 쪽에서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냄으로 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줬던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 수십만 대군이 꽹가리하고 항아리 몇 개 깼다고 해가지고 전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본받자,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300용사를 본받아 열심히 싸우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싸우신다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는 쪼다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본받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인간 쪽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 앞에 선 갑옷도 안 맞는 소년 다윗인 거예요. 이 전쟁은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본받자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통해 역사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가 세상에서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끌어안아줌으로 해서 우리는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왜 세상은 계속 밟으니까 그런 사람을 절대 우대 안 해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실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야.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살다 간 것이란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티끌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게 죄와의 싸움이죠. 그죠?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지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마르티아가 관영을 벗어난 모든 일이 죄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나는 나띵이 되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군요를 인정하는 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나띵이 되어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계속 잘난 사람이 되어서, 계속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이 전쟁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는데 그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주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주도권은 예수가 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단순히 다윗의 전쟁에 관한 시편이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관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메시아 왕국이 그러한 모습으로 완성이 될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완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작게는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 완성해내고 계세요. 그 영적 전쟁을 그분이 이기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할 것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에요. 근데 예수가 지금 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근데 4절을 보면 다윗은 승리의 비결로 등장하는 그 주님을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전쟁 바로 다음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를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여기에서 인용에다 쓰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이 이야기를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갖다 인용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시편 과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출격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때 설교를 참조하세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질문까지 대신 다 해줘야 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서두에 이거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출격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게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에 그의 군사로 초청을 받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그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 순환의 삶이 액추얼라이징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계시록 1장 9절 참조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예들인 교회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하는 예수의 전쟁, 그 십자가의 전쟁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교회는 그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의 행함을 드러내야 하는 시험대에 수시로 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수시로란 말도 부적합해요. 항상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예수의 십자가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전쟁에 출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전쟁에 믿음의 조상이 출격을 하는 거예요. 같은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예수의 십자가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살펴드릴게요. 롯이 동방의 원정군에게 사로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였어요.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죠. 눈을 들어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힘들어했다라는 증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괘씸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쾌재를 불러야 맞지 않나요? 그럼 쌤통이다. 날 버리고 가더니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구나.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우리 속이 편하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걔는 열심히 계속 잘 가고 있으면 내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발병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를 사로잡아간 군대는 막강한 동방 4개국의 연합군이에요. 자신에게는 300여 명의 가신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마므레 삼형제 부족들의 소소한 지원군 뿐이에요. 게다가 원정군들은 이미 직선거리로 140마일, 600일이에요. 140마일 이내 되는 단까지 철수해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기병과, 전부 기병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600리를 쫓아가려면 적어도 밥만 먹고 달리기만 해도 일주일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아브라함에게는 힘겹고 손해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원정군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 롯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 백성 하나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예수가 출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괘씸한 롯을 위해 여러모로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출격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가 이 세상에 통역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이 땅에 섰어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딱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짝반짝하다 빛나는 보석들인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거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그 전쟁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원수 같은 롯을 구하러 출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삶은 믿음에서만 올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치러내야 할 전쟁들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말해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는 이미 고대 근동에 사는 많은 민족들 중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일조가 담고 있던 내용은 이 전체가 당신 것입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건 기독교인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초를 치는 말을 해요. 네 전쟁은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아니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는데 그거 진짜 초치는 거죠. 그거 네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어디서 그냥 초치는 말을 하고 있어. 이래야 옳은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더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공로와 공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합격한 거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의 세력이고 그러한 죄의 세력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 여러분 먼 곳에서 여러분을 우스탐탐 때리려고 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죄성을 총칭하는 게 바로 정사와 권세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귀가 옛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매순간 아브라함의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됩니까? 이미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에 때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에 출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집착, 중독, 습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건 도저히 내가 못 이길 것 같이 생각되는 적이 많죠. 아 이건 도저히 못 끊겠어. 아 앉으면 남 욕하는 거 이거 정말 도저히 못 끊겠어. 좀 끊으세요 그런 것 좀.
그죠? 그런 거 있죠. 아니 담배 하나도 못 끊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내 죄를, 내 이 죄성, 정사와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대군을 추격할 때 무작정 추격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소수 정예의 군사로 대군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기드온처럼 그들을 나눴어요. 몇 무리로. 그리고 밤을 타서 후미를 공격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군사를 모았다고요. 마므의 삼형제에게 찾아가서 빌려줘.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줘.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뭐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출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야 반드시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 있어 하고 싸워보는 거예요. 유치한 예지만 제가 옛날에 담배 끊을 때 하루에 4각씩 폈어요. 그거 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짜장면만 먹으면 그게 담배 생각이 나요. 그래서 4년 동안 짜장면을 안 먹었어요. 들고 나니까 유치한데. 그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짜장면 먹으면 담배 피워야 되니까 짜장면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정도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사이에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11시까지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수면제를 먹고라도 자야 되는 거예요. 밤새 비디오 보지 말고. 나는 안 되나 봐. 당연히 안 되죠. 밤새 비디오 보고 어떻게 11시에 일어나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믿음과 무모함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주여 낫게 해주시옵소서. 병원 가셔야 돼요. 감기 걸렸으면 약을 드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병원 가서 나면은 믿음 없는 사람, 기도원에 가서 나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미친놈이에요. 병 걸리면 병원 가세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 실수할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선용을 하여 승리의 고지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 설 것이므로 실패해도 또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아,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신다라고 했으므로 내 죄를 사망을 삼켜버렸다고 했으므로 내 죄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삼켜졌다라고 했으므로 나는 또 해보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신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힘을 과감히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쌓느냐, 모으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죄를 멀리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아닌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들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받았어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도 불러요.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의미의 멜렉과 의라는 의미의 세덱의 합성어예요. 따라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듣던 소리죠? 그 평강의 왕, 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자신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다 그러죠. 그죠? 당시 고대 시대에는 제정이 분리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을 거느리고 그 제사를 정치에 사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왕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그 말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삶, 그 십자가의 삶,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통치의 수단을 삼는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한 거예요. 세상 왕을 상징하는 소돔 왕이 주는 그 전리품은 안 받았단 말입니다. 네가 나 부자 만들어줬다 그럴까봐 난 못 받겠다. 신발끈 하나라도 안 받겠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런 분별력이 생겼어요? 믿음.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15장에 가면 정확히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돔왕의 금문보화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중에 지금 어떤 걸 선택하고 계세요?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세상의 힘을 과감히 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기독교를 가르는 분수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힘과 영적인 것들 사이에서 영적인 것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며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르쳐 주님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출격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원래 무에서 출발한 존재로서 손해와 상함 앞에 담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거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 거죠.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내 거로 삼아 내가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그 놈이 도둑놈인 거죠. 내가 하나님 건데 내 소유도 하나님 거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손해나 상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상하면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내 소유가 나가면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담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추격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예수의 삶이 바로 그 삶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돌렸어요. 그 싸움은 애초에 승산이 없었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300명 갖고 저걸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고 나는 무, nothing, 아벨입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 자각 앞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인트루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오히려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여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와 같이 붙어있는 이 사망의 몸은 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막는 데 여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영원히 너희 안에 있겠대요. 그 고집을 어떻게 막아요? 나는 계속 막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손해인데, 아, 이렇게 살면은 내가 상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안 나가고 계속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자꾸 부인이 되고,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자기 부인이 되면 될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문득문득 그 십자가의 삶이 나오고 사랑의 삶, 성김의 삶이 나올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자꾸 부인되었을 뿐이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니까 자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나는 318명의 아브라함의 가신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안 사람들이 그 원리대로 하늘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까요? 뭐 할까요? 신발 닦을까요? 설거지 할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선악과 먹지 마. 예, 안 먹을게요. 그 자리로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바리바리 모아서 그거 갖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거룩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잘 누리시고 청지기의 삶 잘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이 그것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성도예요. 무익한 종.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출격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 안에는 아브라함의 출격 속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순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 내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 근데 걔네들은 이미 disarmed, 박살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옛 육신의 습관, 집착, 중독, 통제 성향, 자기 방어 등의 그 배설물들을 과감히 닦아내는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겼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니까 자꾸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을. 죄의 세력, 세상, 그 세상을 향해 과감히 출격을 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신앙생활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평생을 바쳐 추구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영적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죠.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 말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예, 난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있어요. 이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나 왜 이렇게 안 변해요?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장검을 뽑아들고, 사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가 어딨어요? 하늘에서 같이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개뿔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칼 쫙 뽑았는데, 요만한 거. 포토카는 칼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로 뭘 싸울 거예요? 말씀 앞에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문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너무한 거고. 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무기로 들고 세상을 향해 나의 죄를 향해 출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